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주도 국제 연합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모술의 현금 보관소를 공습했습니다. 스티브 워런 연합군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난 18일 모술 지역의 ISIL 자금처를 겨냥한 두 번째 공습으로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보관소에 있던 현금이 달러인지 아니면 중동화폐인 디나르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당장 ISIL 전사들에게 지급될 자금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ISIL이 지난 2014년 중반부터 장악하기 시작한 모술 등 여러 지역에서 은행들을 약탈해 5억 달러가량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모술 탈환 작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워런 대변인은 공격 개시 전에 이라크군을 훈련시킬 서방 군사 요원들이 수백 명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서방 주요 6개국 국방장관들과 만나 ISIL 소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ISIL이 시리아에서 인질로 잡은 400명 가운데 노약자 등을 대거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오늘 ISIL이 데이르 에조르에서 붙잡은 주민들 가운데 여성과 14살 이하 어린이, 55살 이상 노년층 등 270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당초 인질로 붙잡은 주민 400명을 모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한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데이르 에조르 지역 전투 과정에서 최근 자살폭탄과 집단 납치, 임의 처형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무장괴한들이 검문소를 공격해 경찰관 5명이 숨졌습니다. 이집트 내무부는 어젯밤 시나이 반도 최대 도시인 엘 아리시 검문소에 대한 총격으로 사망자 외에 경찰관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주의자인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군부에 의해 축출된 뒤 무장단체들의 반정부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주요 증시들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거의 2.5%가 떨어졌으며 중국 증시는 3%, 홍콩 증시도 2%가량 내려갔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어제 한때 3% 이상 폭락했다가 나중에 회복되기는 했지만 결국 다우지수는 1.6%, S&P500지수도 1.2%가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시 하락세는 국제유가 폭락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 등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 매도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계속 떨어진 국제유가는 아시아 지역에서 오늘 소폭 반등했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유가는 이번 주 들어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증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어제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의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직접 공항에 나와 시주석을 영접하는 등 최고로 예우하는 모습이 이집트 국영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집트는 시주석 방문 기간에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 상당의 차관을 지원받는 문제와 철도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이번 주말 대형 눈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눈폭풍은 미 동부 해안 지역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북부 보스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금요일인 내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강풍과 폭설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어제 미국 켄터키와 테네시, 조지아주 등에 최고 12cm가량의 눈이 내린 가운데 조지아주 북부 15개 카운티 지역에는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전례 없는 기상이변으로 지구 곳곳에서 혹독한 추위에 혹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하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합동으로 발표한 관측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지난해가 2015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는 보고인데요. 지구 전체 온도도 그렇고요. 육지, 바다, 남반구와 북반구 등으로 부분별로 나눠서 관측을 해도 그 온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보다 온도가 더 올라간 겁니다. 2015년 지구 표면 전체 연평균 온도가요. 20세기 평균치보다, 그러니까 1901년에서 2000년까지의 평균 기온보다 0.9도가 높았는데요. 이게 188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고요. 이전 기록과의 격차도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최근 35년 동안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21세기 들어서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따라서 바다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들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는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 억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듯 하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살아갈 지구 기상이변을 막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하 4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1월 22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2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 영하 20도에서 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6도 분포 예상하고요. 신의주 맑습니다. 영하 13도에서 영하 3도 분포.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매직이 부릅니다. 루드 들어보시죠. Saturday morning jumped out of bed and put on my best suit. Got in my car, raced like a jet, all the way to you. Knocked on your door with heart in my head to ask you a question. Cause I know that you're an old-fashioned man. Yeah. Can I have your daughter for the rest of my life? Say yes, cause I need to know. You say I'll never get your blessing till the day I die. So But the answer is no. Why you gotta be so rude?
just cause I need to know. You say I'll never get your blessing till the day I di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미국 등 서방 7개국 국방장관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군은 ISIL의 현금 창고를 공습해서 수천만 달러의 자금을 파괴했다고 밝혔고요. 러시아의 전직 스파이가 런던에서 독살된 사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정부가 수사 결과를 밝혔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ISIL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방 7개국 국방장관 회의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호주 이렇게 연합군에 참가하고 있는 7개국 국방장관들이 어제 파리에서 ISIL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ISIL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고요.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지상병력이 ISIL의 핵심 거점인 모술과 라카를 탈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또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ISIL 격퇴 전략이 성과를 거두면서 ISIL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연합군이 힘을 모아서 ISIL을 더 압박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장 이브 드르이앙 프랑스 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카터 장관은 7개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몇 달간 군사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ISIL의 핵심 거점인 이라크의 모술과 시리아 라카를 지목하면서 ISIL이라는 암의 중심부를 파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라카는 ISIL이 소위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하면서 수도로 삼은 곳이고요. 모술은 이라크 북부에 있는 이라크 제2의 도시인데 이라크 내에서 ISIL의 가장 중요한 거점입니다.
네.
한편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도요. ISIL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면서 연합군 참가국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일관성 있는 전략으로 ISIL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ISIL이 점령한 이 라카와 모술 이 두 도시를 어떻게 탈환할지 구체적인 방법도 언급됐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주 미국에서 이라크 순환 배치를 앞둔 미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처음으로 라카와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을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라크 모술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남쪽에서는 이라크군이 북쪽에서는 쿠르드 민병대가 압박을 하고 주변을 차단한 뒤에 ISIL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리아 라카 탈환을 위해서는 현지 시리아 반군이 ISIL을 몰아낼 수 있도록 훈련과 무장 등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카터 장관은 당시에도 ISIL을 암으로 묘사를 하면서 중심부는 물론이고 퍼져있는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고 재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회의에는 이 서방 7개 나라 장관들만 참석했는데요. 현재 미군 주도 연합군에는 아랍 나라들을 비롯해서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6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카터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ISIL을 격퇴하기 위해 어제 회의에 참석한 서방 7개국은 물론이고 연합군에 참가한 모든 나라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26개 연합국 그리고 이라크 국방장관이 다음 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동안 특히 아랍 주변국 또 아시아 국가들이 ISIL 격퇴 작전에 더 많이 이바지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요.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 전략에 대한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의회 공화당에서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 전략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ISIL을 격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부족하고 특히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테러 대응 전략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ISI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공습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접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또다시 미국이 과거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과 같은 소모적인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면서 지상작전은 어디까지나 현지 병력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미군은 최근에 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를 격퇴하기 위한 노력이 진전을 보이면서 ISI 지휘부 제거 또 인질 구출 같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백 명 규모의 특수 부대원들을 이라크에 파견한 바 있는데요. 이들은 이라크는 물론이고 시리아에서도 활동할 계획입니다.
네. 자, 러시아가요 시리아에서 또 연합군과는 별도로 ISIL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이 러시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러시아는 연합군과는 다른 입장이죠. 연합군들은 시리아 정부는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면서 시리아 정부를 배제하고 반군을 지원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제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고 있죠.
네.
어제 회의에서도 서방국 국방장관들은요. 러시아가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서 ISIL이 아닌 시리아의 온건 반군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ISIL을 비롯한 시리아 내 테러 세력을 공격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연합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그동안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반군에 더 많은 공습을 집중해 왔습니다.
네, 연합군의 ISIL 대응 작전 관련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최근에 연합군이 ISIL 현금 창고를 공습을 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하죠.
네, 어제 이 파리에서는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또 현지에서는 스티브 워런, 이라크 현지에서는 스티브 워런 연합군 대변인이 기자들과 이제 질문과 대답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처음 밝힌 내용입니다. 연합군이 최근에 ISIL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대 재원인 석유 생산시설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습을 가했다는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번 주초 지난 18일 이라크 모술에 있는 ISIL의 현금 창고를 타격해서 수천만 달러의 ISIL 자금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대변인은요, 연합군의 공습 장면을 담은 영상도 공개를 했는데요. 전투기가 공습하는 장면을 공중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한 건물이 폭격을 받고요. 이어서 지표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공중에 날리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네, ISIL의 자금줄을 공격했다면 ISIL의 활동이 또 위축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워런 대변인은 특히 현금 창고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ISIL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면서 현금 창고를 타격함으로써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한편 이번 공습으로 10명 미만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네, 자, 워런 대변인이 모술 탈환 작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앞서 저희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워런 대변인은 모술 탈환 작전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탈환 작전이 아직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ISIL을 몰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병력을 모으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들을 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백 명의 서방 군사 고문단도 파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영국 정부가요, 런던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독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이 독살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네요.
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전직 스파인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가 영국으로 망명을 한 인물인데요. 런던 시내의 호텔방에서 독살된 건 지난 2006년 11월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된 사건인데요.
네.
영국 정부가 그동안 사건을 조사한 결과 그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년간 영국 정부 조사팀을 이끈 로버트 오원 전 판사는요. 러시아 정보당국이 리트비넨코를 독살하라고 지시를 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독살을 승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오늘 공개적으로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언급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 어떤 반응인가요?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이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국 정부의 조사 결과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면서 단순한 범죄 사건을 정치화한 것이며 영국과 러시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독살된 이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어떤 인물인가요?
러시아의 스파이 출신이었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푸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탄압을 받자 영국으로 망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도요, 푸틴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를 않았는데요. 지난 2006년 방사성 물질인 폴로늄 210이 든 차를 마신 지 3주 만에 숨졌습니다. 독살된 것이죠.
네.
리트비넨코는 또 영국 정보기관에 러시아의 조직 범죄에 대한 자문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영국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한편 리트비넨코의 가족은 영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독살한 범인들은 밝혀졌습니까?
영국 정부는 이 독살 사건의 용의자로 러시아인인 안드레이 루고보이와 드미트리 코프툰 등 두 명을 지목을 하고 러시아 정부에 신병을 인도할 것을 요청을 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거부했고요. 또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두 용의자들은 증언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재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시리아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북미 자동차 전시회장을 찾아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자축했다는 소식, 또 미국 내 불법 이민자의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방 상원이요, 어제 시리아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다뤘는데요. 절차 투표에서 부결됐다고요?
네, 상원 절차 투표에서 55대 43, 찬성 55표 대 반대 43표로 부결됐습니다. 상원에서는 법안을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기에 앞서서 이 절차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네.
일단 이 절차 투표에서 60명, 60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원들이 오랜 시간 연설하는 식으로 이 회의 진행을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자, 공화당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해왔죠.
네네.
예, 상원 의원 전체 100명 중에 54명이 공화당 의원인데요.
네.
55명이 찬성했다는 게 민주당 의원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찬성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같이 이 공화당 쪽에서 표결에 불참한 의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탈표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어제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상원의원 3명이 이 모두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이 워싱턴에 돌아와서 표결에 참여했는데요.
네.
이 그만큼 공화당이 이번 법안을 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절차 투표 통과에 필요한 6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겁니다.
네, 같은 법안이 지난해 하원에서는 쉽게 통과됐었죠.
네, 지난해 11월 찬성 289표 대 반대 137표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당시 역시 그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대부분 공화당 소속이었는데요. 이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에 난민을 가장한 테러 분자가 미국을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47명이나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안이 이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거죠.
네, 자, 이렇게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크게 논란이 됐던 법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이 공화당의 주도로 마련된 이 법안의 이름은 해외 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인데요. 이 법안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시리아는 물론이고 이라크 출신의 난민은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건데요. 이 법안은 난민에 대한 신원 조회 과정을 강화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 또 국가정보국 등 3개 부서가 모두 안전하다고 확인한 사람만 미국으로 받아들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법안이 나온 배경이 있었죠.
네, 앞서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9월 30일에 끝나는 2016 2020년 이 회계연도 동안에 시리아 난민을 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 파리 연쇄 테러를 일으킨 테러 분자들 중에 이 난민 신분으로 프랑스에 입국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 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가 미국에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졌고요. 또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하게 법안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해도 난민 수용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하원에서 난민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 ISIL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오려는 이 고아나 이 과부들을 두려워하는 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의회를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해왔었죠.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선두주자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이슬람교도 이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법안이 그에 대한 절충안이라면서 이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결국 이 법안은 무산됐죠. 또 다른 안으로 이 미국 입국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또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지난 5년 동안 시리아나 이라크를 방문한 일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현지 미국 공관에 가서 영사와 인터뷰를 하고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빠르면 오늘 이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비자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알려줬습니까? 의회를 통과한 법안 내용하고 같나요?
뭐 확실한 내용이 공개되어야만 알겠습니다만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이 법안 내용보다 좀 더 넓다고 합니다. 이란이나 이라크, 수단, 시리아 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와 지난 5년 동안 이들 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를 위해서 싸웠거나 ISIL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겁니다.
네.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 시민은 비자가 없어도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제한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여러 나라 시민은 미국과 맺은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서 이 비자 없이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해서 테러 분자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거죠. 미국은 현재 여러 유럽 국가 또 한국, 일본 등 38개 나라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에 있는 디트로이트는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이 디트로이트를 방문했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디트로이트시에서 열린 북미 국제 오토쇼를 찾았습니다. 이 북미 국제 오토쇼는 자동차 업체들이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신차를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년 동안 미국 자동차 산업이 되살아나면서 놀라운 성장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위기에 빠진 자동차 기업에 구제 금융을 제공했던 덕분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부활할 수 있었다면서 자축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였죠.
네. 네,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GM하고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 자동차 기업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제 금융은 사실 2008년에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시작했는데요. 다음에 들어선 오바마 행정부가 대부분 감독했습니다.
네.
당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요. 또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심했는데요. 이 자동차 회사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재정난에 빠진 건데 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구제해 주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네, 하지만 행정부가 계속 밀고 나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2009년 5월에는 크라이슬러가 또 다음 달에 그 GM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미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 겁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총 8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 금융을 미국 자동차 산업에 제공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미국 자동차 노조 UAW 소속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당시 도박을 해야 했었다면서 당시에 그 자신이 그 미국 노동자들에게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구제 금융을 제공한 덕분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되살아났고 또 미국 경제와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자동차 판매가 사상 최다 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재정난을 겪던 2009년에는 이 자동차 판매율이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운 겁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팔린 자동차와 트럭의 수는 1,750만 대가 넘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회사들이 새로 개발한 신형 모델을 선보이는 자리가 바로 북미 국제 오토쇼인데요.
네.
혹시 오바마 대통령의 눈길을 끈 자동차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GM 자동차 전시장에서 2017년형 쉐보레 전기 자동차 볼트를 보고 아주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포드 전시장에서는 이스케이프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 크라이슬러 전시장에서는 신형 하이브리드 승합차인 파시피카에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 자동차 엔진하고 또 전기 자동차의 엔진을 혼합한 걸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매연이 덜 나오는 친환경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친환경 자동차들을 주로 관찰했다고 합니다.
네. 자, 좀 다른 얘기인데요. 북미 국제 오토쇼가 열리는 이 디트로이트시에서 요즘 이 납중독 논란이 일고 있는 플린트시가 그리 멀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이곳에도 들렸습니까?
아니요. 오바마 대통령이 플린트시에는 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플린트 사태는 어떤 설명이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란 건데요.
네.
특히 문제를 알고도 이 당국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사태가 미국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플린트시 납 중독 사태가 무슨 일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죠.
네, 이 미시간주 플린트시가 경비 절약을 위해서 식수원을 플린트 강물로 바꾼 게 문제였는데요. 이 오염된 물이 수도관을 부식하면서 납 성분이 든 물이 각 가정에 흘러들어간 거죠. 이에 따라서 이 물을 마신 이 플린트 어린이들의 혈중 납 수준이 크게 올랐는데요. 이 납 중독은 지능 저하와 행동 장애 같은 이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네. 지금 집단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인데요. 이 관할 당국인 미시간주 환경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서 미시간 주지사한테 또 사임하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가 화요일 국정 연설을 하면서 이 플린트 시민에게 사과했는데요.
네.
하지만 사임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이 플린트시에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이 연방 지원금 5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플린트를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이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의 요청은 거부했는데요. 이 연방 재난지역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곳에 선포하는 것인데 이 플린트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간이 일으킨 인재란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 초 연방 대법원이 불법 이민자 구제를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심리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네네.
불법 이민자 문제는 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크게 문제가 되는 것과는 달리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14년 현재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 수는 1,09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흔히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를 1,100만 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이는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민연구센터는 미국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발표한 2014년 인구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2008년 이후에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가 매년 계속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불법 이민자 수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네, 특히 그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남미와 유럽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수도 또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최근 뭐 중미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수가 늘고 있긴 한데요.
네.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불법 이민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요즘 멕시코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가 좀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잘 보셨습니다. 이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이 멕시코에서 살만하니까 굳이 미국에 또 불법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이 멕시코 불법 이민자 수는 2008년 이후에 100만 명 이상이 줄었는데요. 하지만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9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가운데 600만 명이 멕시코 출신이라고 하니까요. 이 절반이 넘는 겁니다.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 이민자들을 또 범죄자라고 묘사를 했고요.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에 큰 벽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불법 이민자 문제가 또 대선 쟁점이 됐는데요.
네.
이번 보고서가 대통령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 보고서를 펴낸 이민연구센터의 케빈 애플비 국제이민정책 담당자는 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부 정치인들이나 대통령 후보들의 주장이 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네.
그래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번 보고서가 이 대선에도 미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리차드 막스가 부릅니다. Now and Forever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요, 새해 들어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요, 이미 이달 초에만 100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이런 불법 이민자 관련 사안부터 테러, 또 사이버 범죄 이르기까지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정부 부서가 바로 국토안보부입니다. 오늘은 국토안보부가 어떤 기관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매년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8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요. 바로 미 세관 국경보호국의 입국심사죠. 방문객들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로부터 입국심사를 받고 또한 소지한 짐에 대한 세관 통과를 마친 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비로소 공항 밖을 나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입국 절차는 사실 꽤 까다로운데요. 이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그러니까 국토 안보에 해가 되는 사람을 거르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입국 과정을 총괄하는 미 정부 기관이 바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즉 국토안보부입니다.
국토안보부의 역할.
미국의 국경 관리는 국토안보부의 여러 기능 중 하나에 속합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 관리부터 테러, 정보보안, 사이버 공격, 산업재해,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모든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연방기구입니다. 국토안보부의 주요 임무는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첫째, 테러 방지와 안보 강화. 둘째, 국경보호와 관리. 셋째, 이민법의 시행과 관리. 넷째, 사이버 공간의 보호와 보안. 다섯째,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임무를 통해 테러를 포함한 각종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게 국토안보부의 역할이죠.
국토안보부의 탄생.
국토안보부가 창설된 배경엔 미국 본토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테러 공격이었던 9.11 테러가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단체 알카에다가 주도한 공격으로 뉴욕의 심장부에 있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미 국방부 건물이 공격을 받는 등 이 동시다발적인 공격으로 3천 명가량이 목숨을 잃으면서 미국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 테러가 의심되는 정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한 데 대해 이 대테러 기능을 갖춘 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국토안보부의 역사.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1일이 지난 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국토안보부를 창설할 계획을 세우고 톰 리지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첫 번째 국토안보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테러 공격을 방지하고 또 테러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기능을 갖춘 기관을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죠.
All of us agree that protecting Americans from attack is our most urgent national priority and that we must act on the priority.
부시 대통령은 2002년 7월 16일 백악관에서 국토안보부 창설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국토안보부 신설법안이 연방상하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3월에 드디어 국토안보부가 정식 출범하게 되는데요. 정부 조직의 국토안보 기능을 통합해 신설된 국토안보부는 기존 22개의 정부기관에서 17만여 명을 흡수하면서 지난 1947년 탄생한 국방부 이후 미 연방정부 내 최대 규모의 부서가 됩니다.
국토안보부의 규모.
국토안보부의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또 세분화되면서 현재 국토안보부 소속의 직원 수는 24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 많은 직원은 여러 산하 조직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임무를 맡고 있죠.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는 미국 이민 업무를 총괄하는 미 이민국과 미국 국경보호와 출입국 업무를 책임지는 세관 국경보호국,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연방재난관리청, 미국의 모든 교통수단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전국, 미국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의 경호를 책임지는 비밀경호국 등 총 16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회계연도 예산만 해도 4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지요.
국토안보부가 처한 도전들.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는 테러 경보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이해하기가 힘들고 복잡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결국 제이 존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해 말 새로운 테러 경보 체제를 선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미국의 정보기관이 국민의 전화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감청한다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민간 기업과 기구, 정부기관들 사이에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갈 걸 권고했죠. 자, 그런가 하면 지난해 말에 있었던 미 서부 샌버나디노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는데 용의자가 앞서 테러 위험국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부가 이를 걸러내지 못했고 또 테러 용의자들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았지요.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말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비자 신청자의 신원 조회 과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국토안보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 유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I'll give you a daily introduction to some meaningful and useful everyday English words and phrases.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run like the wind. Run like the wind. You know, most Americans are pet lovers. 미국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미국 애완동물 관련 통계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60%가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33%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My next door neighbor has two cats as pets, and her baby daughter Victoria is in love with them. 네, 제 옆집에 사는 케이리도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케이리의 17개월 된 딸 빅토리아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고양이만 보면 막 달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은 빅토리아가 무서워 빅토리아만 보면 바람처럼 빨리 도망간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제가 먼저 케이리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죠.
Oh, so you do have a cat at home?
Yeah, two. Yeah, she loves them, but they don't love her. They run like the wind when she's around.
Bye, Victoria. Victoria.
Victoria, say bye.
Bye.
오늘의 영어 표현은 run like the wind. Run like the wind이죠? Run, R-U-N. Run은 달리다 라는 뜻이고, wind, W-I-N-D. Wind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run like the wind. Run like the wind 하면 바람처럼 빨리 달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예문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Fans run like the wind to see celebrities. Fans run like the wind to see celebrities. 팬들은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 바람처럼 달린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Oh, so you do have a cat at home?
Yeah, two. Yeah, she loves them, but they don't love her. They run like the wind when she's around.
Bye, Victoria. Victoria.
Victoria, say bye.
Now it's your turn. I'll say it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제가 한국말로 얘기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빨리 달리다. 그렇죠? Run. Run. 바람처럼 달리다. 네, 맞습니다. Run like the wind. Run like the wind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Run like the wind. Run like the wind.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휘트니 휴스턴의 All at One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mile. refuse to greet me right in someone else's day. She took your smile away and left me with just memories all at once. Ever since I met you, you're the onl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93년 1월 21일 오늘, 프랑스의 마지막 황제인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됐습니다.
The blade of the guillotine is christened with the blood of Louis's remaining guards.
16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루이 16세는 아내인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와 함께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이로 인해 프랑스 왕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게 되고,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받던 프랑스 국민들은 루이 16세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루이 16세가 군사력을 동원해 이들을 탄압하자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기에 이릅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외국 군대를 동원해 혁명을 진압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에 분노한 프랑스 군중들은 한 목소리로 루이 16세를 처형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결국 시민들의 저항을 누르지 못하고 1793년 오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1954년 1월 21일 오늘, 세계 최초의 핵 잠수함 노틸러스호가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처음으로 진수됩니다. 프랑스 작가 줄 베르네 19세기 공상과학 소설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노틸러스호, 그 상상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틸러스호는 이후 퇴역할 때까지 잠수 시간과 거리, 속도 등 모든 기록을 깨나갑니다. 이후 1958년 8월 노틸러스호는 북극해의 만년빙 밑을 지나 그린랜드 해까지 가는데 성공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북극점 수면 밑을 통과한 잠수함이 됩니다. 1980년 항해 임무를 마친 노틸러스호는 1985년 미국 코네티컷주 미군함 노틸러스호 기념 박물관에 전시됩니다.